우리가 보기에 좋은 길이라고 다 좋은 길은 아닙니다. 출입핵이 없다고 반대 방향의 찻길로 들어서서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편한 길이고 출입핵이 없는 빠른 길이라고 할지라도 목적지를 향하지 않는 길이라면 그길 가는 사람은 그냥 간단한 드라이브를 하는 수는 있겠지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나중엔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아무리 빠른 길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안전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길이 어디로 가는가 이상의 중요한 건그 끝이 어디와 연결되는가 더 중요합니다. 목적지가 반드시 중요합니다. 편한 길이 좋은 길이 아니고 그 끝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끝이 마지막 절벽인지 그 끝이 길이 없는 길인지 우리 59번 길 가면은 사우스 59번으로 타고 내려가면 바다와 연결됩니다. 바다가 끝이 됩니다. 가끔씩 옛날에는 그 길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끝이 나는 길은 더 이상 달릴 수도 없습니다. 이 땅에 끝나는 길이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는 길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아무리 편안한 길, 빠른 길, 안전한 길이 있다 할지라도 잊어버려선 안 되는 내가 챙겨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여행을 갔다가 뭐 단체 여행 갔다가 자기 남편이 당연히 아내가 왔는 줄 알고 뭐 신문 하나 버스 관광버스 타고 앉아서 보다가 뭐 관광객 가이드가 다 오셨죠? 예. 그리고 갔는데 한참 지나고 나니까 자기 아내를 안 탔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가이드한테 우리 아내가 안 탔으니까 빨리 되돌아가자고 나중에 그 버스 되돌아가가지고 그 아내한테 귀때기 맞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더라도 같이 가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같이 가더라도 챙겨야 될 물건은 반드시 있습니다. 요즘은 전부 스마트폰 챙기지만은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은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은 십자가를 챙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것이 무겁고 힘들고 귀찮고 나와는 때로는 상관없게 보일 수도 있다 할지라도 그거 놓고 가면은 나중에 큰일 납니다. 패스포트 없으면 경계에서 넘어갈 수 없습니다. 국경 넘어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혹은 아무리 그 길이 좋게 보이더라도 챙길 것은 챙겨야 하는 것입니다. 가끔 그랬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여행자가 있고 순례자가 있다고. 여행자는 피곤하기도 합니다. 호기심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음식 맛 보면서 맛집 투어하기도 하고 관광 투어도 하지만은 관광객들, 여행객은 언제나 불평이 많습니다. 원망도 하죠. 내 돈을 내고 지불했으니까 당연히 그 몫을 차지해야 되니까 숙소를 가더라도 불평할 수도 있고 식당을 가더라도 원망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은 신앙의 여정을 주님과 함께 떠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모든 것이 경이롭기까지 하고 감탄하죠. 감사하죠. 은혜죠. 여길 봐도 감사하고 저길 가도 감사하고 왜요?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큰일 날것 같았는데 안될줄 알았는데 이건 없으면은 뭔가 다른 일이 생길 것 같았는데 기가 막히게 그때그때마다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해결하게 하시고 문을 열게 하시는 하나님 그 손길을 경험하고 깨닫고 살아가는 것 그들을 순례자라고 부르고 그들의 인생 순례의 여정은 기쁘고 행복하게 됩니다. 이 아침에도 사순절을 보내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이 시간이 주님의 임재, 주님의 손길, 주님의 호흡까지 느낄 수 있는 신앙의 여정길이 그런 한 모퉁이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을 또는 복음과 함께 복음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이 복음 놓치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복음은 이 세상에 어떤 장벽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국경도 경계선도 결코 저지할 수 없습니다. 그 유명한 달라스 윌라드라는 그 유명한 소설 아니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지은 책은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하나님의 모략, 하나님은 밀수꾼이다라는 그런 책을 쓰신 분이 있습니다. 윌라드 그 분은 이 세상에 어떤 장벽도 어떤 경계선도 국경선도 하나님의 복음은 넘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수많은 성경책을 가지고 마치 밀수꾼들이 밀수하듯이, 마약꾼들이 마약을 숨겨가지고 가듯이 그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의 복음은 때로는 공개적으로, 때로는 그 사람들의 눈을 감기게 해서 국경을 넘게 하고 그리고 장벽을 뚫게 하는 것이라고, 복음의 능력이라고. 이 세상에 어떤 지혜자나 강한자나 뭐는 과학자나 아니면 대단한 영웅이나 황제도 이 복음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독재자도 이 복음을 태울 수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다 죽어버리고 그들의 육신은 다 썩어버리고 말았지만은, 흙처럼 없어지고 먼지 덩어리처럼 없어지고 말았지만은, 복음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복음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 복음과 함께 신앙의 여정을 함께 한다는 것, 이것만큼 축복이 없다는 이야기죠.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국경도 어떤 장벽도 해칠 수 있고 넘어뜨릴 수 있고 무너뜨릴 수 있고,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도 어떤 고난도 고통도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사람들이고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며, 그 복음 속에서 나타나는 그 신앙생활 속에 가장 소중한 기도의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본문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비를 거는 인생을 살아가는가, 불평하며 비판하며 살아가고, 조금 표현 좀 그렇습니다, 잘난 척하고 살아가는 인생을 택할 것인가. 못난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짓을 합니다만, 오히려 생명을 붙잡고 살아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느냐. 예수님께서 복음의 시작을 하신 이후에 복음을 전파하시고 복음 속에서 역사하시면서 수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셨죠. 끊임없이 마가복음은 그 이야기를 매우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병자들을 고치셨는데, 병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그 가운데 손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편 손마른 사람이, 아주 오래전에 달라스의 어느 교회에 갔었는데 그 교회 사모님 이야기를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다리가 한편이 조금 짧았어요. 남들 보기에는 뭐 쉽게 눈치를 못 채는데, 그런데 조금 짧아서 그렇게 얼마나 그 척추부터 온 신경이 불편하고 애를 먹잖아요. 짧으니까 한쪽이 태어날 때부터 그랬었던가 봐요. 평생 그렇게 목사 사모까지 되고 그렇게 살아갔다가 어느 날, 아,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하와이에 살고 있는 자기 언니와 함께 한국의 기도원에 가자고, 한 번쯤 이거 한번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라도 보자라고. 내 다리가 이렇게 짧아서 척추가 문제가 생기죠. 척추 문제 생기니까 온 뼈마디마다 다, 그리고 제대로 된 정상적인 삶을 이루어가지 못하죠. 그것도 교회 사모님으로서 뭐 그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르게 되죠. 그건 뭐 교인들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목사님한테도 미안하고 교인들한테도 미안하니까. 그래서 하와이 살고 있는 언니와 함께, 오래전에 이야기인데 어젯밤에 생각이 났어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분이 언니와 예약을 하고, 아니 기도원에 가자라고 하기 전에 한국에 수술 실력이 엄청나게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유명한 병원에 척추시설 수술을 받고 그리고 그 시술을 해서 조금 늘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국 병원에다가 연결을 했어요. 그러면서 언니와 함께 한국에 나갔는데 언니가 그랬대요. 야, 수술하기 전에 기도원부터 가자고, 거기 가서 기도부터 하자고. 아, 그럼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일주일 병원 수술 앞두고 일주일 앞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언니하고 동생이, 그 동생이 사모님인데 그 두 사람이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손이 자기의 다리를, 발을 만져서 쑥 빼는 것 같이 느껴졌대요. 그러다가 기도하다 깜짝 놀라서 이게 뭐야, 언니 내 다리 만지지 말라고 하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벌떡 일어나고 싶었고 벌떡 일어났는데 다리가 괜찮아졌대요. 뭐 기적 같은 이야기를 우리는 눈으로 직접 못 봤지만 저는 직접 보았고 들었습니다. 그분의 간증을. 그 교회 달라스 포트워스에, 지금은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 언니하고 그 밤새도록 하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시골에 계셨던 어머니까지 올라오셔가지고 새 모녀가 춤을 췄던 이야기를. 근데 한참 그 간증하고 찬양하고 이제 나중에 수술하는 의사한테 확인해보고 안 해도 된다고, 이거 어떻게 이룰 수 있냐고 그랬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사모님이 하나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왕 내 다리를 길게 해주셨으면은 근육도 생기게 만들지 왜 근육이 없어서 왜 힘들게 하냐고. 다리는 똑같이 늘어졌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뜻이 들렸다고 그랬죠. 그때 20년 전쯤 이야기 드린 것 같은데요. 근육은 너가 만들어야지. 너가 걸어 다니면서, 너가 재활해서. 우리의 믿음의 용량, 우리 믿음의 크기는 말씀의 크기입니다. 말씀을 얼마만큼 신뢰하고 순종하느냐에 달려있지만은 우리 믿음의 능력, 힘, 우리 믿음의 근육이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의 근육은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노력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기도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의 근육이 생겨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된다는 거죠. 아무튼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칠 때에 한편 손마른 사람이, 손을 내뻗칠 수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지금 긴장하고 있는, 텐션이 있는 사이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되는 안식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오히려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저 병자를 눈여겨보고 계시는데 고칠 것인가 안 고칠 것인가.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마음조차도 알고 계시죠. 그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복음 속에서 일어난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3장 2절과 6절의 말씀인데 봐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거늘 엿보거늘 아주 눈에 쌈지를, 눈에 불을 켜서 보고 있습니다. 왜요? 비판하려고. 왜요? 예수님 고발하려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6절 봐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느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팬데믹에 1년 첫해 못하고 팬데믹 두 번째 해에는 그래도 축복의 예정을 했습니다만은 축복의 예정을 하면은 새 가족들 중심으로 거의 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근데 인생은 방문으로 인생 살아가는 거 아니고 사람들은 편하고 싶어서 아니면 부담 갖기 싫어서 또는 언제든지 떠나고 싶어서 방문자로 살아가고 싶죠. 비지터로, 비지팅 하는 비지터로 살아가고 싶은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은 무엇 하나 마음의 정함이 없다고. 여기가 내 집이라, 여기가 내 죽을 직장이야. 조금만 기분 나빠 봐요. 직장 여기 말고 더 좋은 데 없는가? 그렇게 인생을 떠돌이 같은 인생 어디서 뿌리를 제대로 내리고 뿌리조차 내려지 본 적이 없는 사람 무슨 열매를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축복 예정하면은 비지터가 되지 말고 등록자가 되라고, 엔롤먼트를 하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비판자나 구경꾼이나 방관자가 되지 말라고, 온루커나 방관자나 온사이더나 뭐 그냥 바이사이더나 그냥 적당히 팔짱 끼고 서 있는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고, 참여자가 되라고, 인볼브먼트를 하라고. 그리고 비판자는 더더구나 살지 말라고. 인스펙터가 된 것처럼 이 교회 오니까 이것도 잘못됐고, 이 교회 오니까 저것도 잘못됐고, 저 목사 보니까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한데 괜히 잘난 척하며 살아가는 거 아니라고. 우리 인생을 내가 책임을 맡은 회사나 내 직장이나 가정은 있죠. 부족하면은 따지고 달려드는 게 아니라 채우는 것이죠. 사명자란 뭔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내가 바꾸는 것이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은혜로, 사명으로. 그런데 그냥 인스펙터처럼 마치 자기는 뭐 이것도 잘못됐고 이것도 잘못됐고 와서 보니까 이게 또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대부분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손마른 사람, 그 사람은 어쩌면 석수쟁이라고 전설처럼 내려온 이야기지만은 손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 손을 움직여야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 당장 이 사람은 이 먹고 살기 위해선 손이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더더구나 오른편 한편 손마른 사람, 오른편이었을 가능성이 다른 성경에 보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고쳐줘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안식일에 안 고쳐줘도, 내일 고쳐줘도 되지만은 예수님은 알고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이 어떻다는 것,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교만하여, 고집하여, 비판가로, 나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한편 손마른 사람, 나와는 책임도 없는 이 사람, 그래서 얼마든지 저 사람 고치든 말든 상관없어요. 그런 인생들이 예수님 앞에, 복음 앞에서 팔짱을 낀 채, 눈에 쌈지를 켠 채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요?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자기가 지금 어떤 것을 할 것인가 엿보고 있는 그들에게 빌미를 줘서는 안 됩니다. 고발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괜히 일이 시끄러워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순간에 모른 척 지나가면 돼요. 내일 찾아가서 고쳐주면 돼요.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고쳐주고, 안식일이 아닌 지난 다음 날 그냥 그를 일으켜 줄 수도 있지만은 예수님은 생명이냐 죽음이냐 속에서 생명을 택하고, 은혜냐 비판이냐 속에서 은혜를 선택하고, 말씀이냐 내 고집이냐 문제 앞에서 말씀을 택하고 있습니다. 나와도 상관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생명을 택하고 있습니다. 가끔 그런 거 보잖아요. 어린아이를 임신했는데 7개월 8개월이 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암 덩어리 세포를 발견해서 산모의 건강을, 산모의 생명을 살릴 것인가, 태아를 살릴 것인가, 이런 극단적인 경우도 가끔은 있어 이 세상에. 그땐 고민되죠. 갈등되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족들조차, 산모조차도 나를 살리기 위하여 내 혹시라도 방사선 치료하다가 내 아이가, 이 임태된 아이가 큰일 나면 어떻게 되느냐, 난 포기하겠다고, 몇 달만 더 살다가 방사선 안 받고 내 아이 놓고 난 죽겠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죠. 또는 본인 스스로가 병원에 가서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 한 2, 3년은 더 살 수 있지만은, 그러나 병원 뭐 진단대로 방사선 치료 안 받고 1년 동안 내 집에서 살겠다고, 그런 분도 계셨어요. 왜냐하면은 내 딸들이 사춘기였기 때문에, 이 딸들이 이 학교 들어가게 될 때까지 내가 편안히 옆에서 있고 싶지만은 그 아이들이 옆에서 엄마가 살아있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방사선 치료라도 내가 내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2, 3년 버티면은 내 딸들이 내 옆, 그들 옆에 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하는 사람, 그렇게 어려운 결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그 예수를 죽이려고 헤롯 땅과 함께 의논하기도 하는, 가끔씩 적과 적은 친구라고 말하죠. 인간의 심리입니다. 헤롯 땅과 바리새인들은 한 편이 될 수 없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같은 편이 될 수 없는데 공동의 적이 생기니까 악마와도 손을 잡는, 원수와도 한 편이 되는 인간들의 못된 버릇이 여기에도 등장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이후의 후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그걸 뻔히 알면서도, 아니 알고 계시기에 그들의 완악함과 완고함과 그의 죄악성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 복음이신 예수님, 그 복음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이 한편 손마른 사람을 말합니다. 일어나라고, 그리고 여기 오라고, 한가운데 서라고. 한편의 손이 말라서 우울증에도 걸리고 자신감도 없고 남한테도 손도 함께 쉽게 내밀 수도 없지 못하는 그런 손, 그래서 소외된 사람, 또는 약자 편에 서 있는 사람, 때로는 자신 없이 살아가는 인생, 남들은 뭐 떳떳하게 당당하게 앞에 저리 다 서 있는데 이분은 한 번도 앞자리 서본 적이 없는, 늘 뒷자리에서 아니면은 웅크린 채로 인생을 살아갔던 그 사람이지만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오라고, 여기 서라고. 하나님은 너를 기뻐하신다고, 오히려 너를 사랑하신다고. 저 인간들이 아니라 너가 더 떳떳한 사람이라고. 비록 한편 손마른 사람이지만은, 그래서 비록 초라하게 인생을 자신감 없이 한 번도 누구 앞에서 떳떳하게 이 손 하나 내밀지 못하는 연약함 속에 살았고, 때로는 그것이 부끄러움이 되고 수치가 되어서 그렇게 열등감에 살았지만, 그러지 마라고. 누가 누구를 무시하고 누가 누구를 없인 얘기느냐고. 그래서 그를 세웁니다. 모든 사람 앞에. 그리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웅크리고 있는 손을 내밀어. 그 손 내밀어. 오늘도 우리는 복음의 한 장면이지만 복음의 놀라운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그 사건의 현장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아니하고, 어떤 군중들은 그 사이 속에서 저 예수님이 과연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호기심으로, 아니 과연 고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편은 기대감으로, 아니 저 사람은 정말 평생 굳어 있는 손일 텐데 아니면 이런 생각으로 안 못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조바심을 가지고, 또는 마치 나의 일인 것처럼 걱정으로, 나의 일인 것처럼 제발 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보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의 손을 내밀라고. 평생 짧은 한편의 다리 때문에 불편하게 살았고 고통스럽게 살았고 힘겹게 버텨왔던 그 사모님, 밤새 기도하고 언니와 함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이왕이면 한번 매 달려라도 보고 가자라고, 매 달려서라도 기도라도 해보고 그리고 수술하자고, 수술은 나중에 하는 것일 수 있으니까 하나님부터 한번 불러보자라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평생 40년 가까이나 그렇게 살아왔던 그 인생의 한 여자의 발을 붙잡으셔서 끌어주셨던, 벌떡 일어나셨던 그때 그 순간은 감격입니다. 그 간증을 직접 들었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에게는 그냥 그대로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봐요,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은 지식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난 다음 인간은 지식으로 굉장히 올라간 건 사실입니다. 근데 오해하지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식을 갖는 걸 싫어하셨는가?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하셨는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거는 선악을 분별하는 분별력의 지혜는 주셨습니다. 내가 선악을 판단하고 내가 선악을 정죄하고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자로 서라는 것 아니라는 거죠.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심판자가 되고 내가 선악을 구별하는 기준이 돼, 내가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 잣대가 되면은 그 세상은 시끄러운 세상이고 모든 분쟁과 다툼과 재판과 전쟁이 여기서 일어나잖아요. 내가 옳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맞다라는 거잖아요. 선악의 판단의 기준은 내가 한다는 거잖아요. 너는 듣고 있으라는 이야기잖아요.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잖아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임금이니까, 아니 이게 법이니까. 법도 나라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문제잖아요. 똑똑한 거 왜 싫어하겠어요? 분별력만 가진다면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 깨닫고 제대로 깨닫고 살아갈 줄 아는 지혜만 있다면, 내가 하나님 곁에서 멀어지면 우리는 죽음이라는 거, 아무 길로 걸어가선 안 된다는 거, 그거 제대로 안다면은 그게 무슨 잘못이겠습니까만은 사람들은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그 지식으로 없는 다리도 만들고 없는 길도 만들면서 가면 돼, 가면 돼, 얼마든지 가자라고 떠들고 있죠. 그 지식으로 그 꾀로 무엇이든지 바벨탑을 쌓아놓고 우린 괜찮아, 어떤 재난도 재앙도, 아니 어떤 노아 홍수의 심판도 이길 수 있다라고 떠들었던 인간을 향하여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균을 하나 가지고 온 세상을 멈추게도 하셨던 분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시작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여 너희들의 지식이 이래, 너희들의 깨라는 건 이 정도밖에 안 돼, 뭘 그렇게 잘난 척하느냐라고. 어느 제약회사에서 치료약이 나오면은 또는 뭐 예방주사를 맞기는만 하면은 우리는 다 된 것 같고 희망인 것 같지만 너! 아니잖아요. 그게 어찌 우리 희망입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지식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 길 따라가다가 믿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아니 우리가 아는 그 꾀로, 내가 알고 있는 그 많은 지식으로 또는 그 많은 비판이나 비난을 조롱하면서 그것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그 길 걸어가는 것을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복음입니다. 천국 가는 것은 우리의 선한 행함도 필요하겠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그 복음 속에 생명이 있을 때, 생명을 가지고 영생을 가지고 구원을 가지고 우리는 천국 갑니다. 지식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행함으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으로 가는 것인데 그 복음 속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 구원, 영생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내 손을 내밀어라. 예수님은 안식일이었지만 생명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안식일이라고 할지라도 선한 일과 악한 일이 있을 때,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너 악한 짓을 하겠니? 생명을 살리는 일과 죽이는 일이 있는데 너 무슨 일을 하겠느냐고, 안식일이기 때문에 난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떠들지 말라고. 요한계시록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늘 언제나 은혜를, 말씀을, 믿음을, 조금은 내가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조금은 내가 당장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시간을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생명을 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살리는 일에 앞장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는 일에 가담하시고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나무를 붙잡는 사람들. 오늘 예수님의 사건, 이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사건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면서 우리를 향하여도 말씀합니다. 너의 손을 내밀으라고, 너의 연약함 내밀라고, 부족함 내밀라라고, 모자람 내밀어보라고, 아니 기도하라고. 사순절입니다. 그 은혜,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